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니까 아무나 보고 당신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이면 집사님, 또 권사님은 권사님을 사랑하, 이렇게 하셔야지. 연세 많으신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요즘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지고 단풍이 들고 가을이 되니까 옛날에 만났던 분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제게는 참 잊지 못하는 제 목회의 어떤 면에서는 스승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 강원도 철원군 갈마럽의 정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성낙봉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제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또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하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제게 참 훌륭한 모델이 되고 또 본이 되고 늘 저는 그분을 본받고자 애쓰고 그랬습니다. 참 지난주에는 그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 참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또 혹은 뭐 나도 저분처럼 뭐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삶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또 우리 모두의 삶에도 모델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고 또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 즉 1박 2일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1박 2일 동안 발생한 사건입니다. 1박 2일 동안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본문을 살펴보면 1, 2, 3, 4장에서 세례요한의 잉태 이야기,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어릴 적 성장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잘하신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자,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이 나사렛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산맥 위에 있고 가버나움은 지중해보다 한 200m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지혜로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33절,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뜹니다. 벌벌 떠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유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귀신도 두려워 떨다가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도망가느냐, 말 한마디에 귀신이 복종하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지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은사도 주시고 역사하시듯이,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타락하게 되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 사탄, 루시퍼,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말하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 악한 영들이 바로 악령 혹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영화에도 보듯이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흰 소복을 입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건 상상이고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들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고 육체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다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인데 찰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비판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의심하는 생각 이런 걸 넣어주는 겁니다. 또 마음을 공격해서 잘못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상대방이 미워요. 미워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또 교만해지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 이런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때로 육체를 공격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에 해당돼요. 예수님도 지난번에 마귀가 공격했다 그랬죠? 그것처럼 마귀는, 귀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육체를 공격해요. 이건 공격하는 거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지요. 이것은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마치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짐승같이 변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고 귀신이 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옷을 집어뜯는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언제?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크게 낙심했을 때,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틈을 타고 귀신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로잡게 됩니다. 정신병은 약이나 약물이나 상담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경우에는 약물이나 상담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때리거나 가두어 둔다고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귀신은 오직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 누구죠?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하고 별볼이 없고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보고 열병아 나가라, 열병아 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열병이 떠나가 버렸다. 병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열병은 열 가지 병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무슨 해열제 같은 거 먹으면 치료되는 그런 열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병은 마치 열대지방, 우리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모기한테 물리면 전염되는 병이 있죠. 말라리아 같은 병들, 뎅기열 같은 이런 것 비슷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요즘은 이제 예방주사도 있고 또 치료제가 발달해서 치료가 되는데 위험한 게 뎅기열입니다. 뎅기열. 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한테 물리게 되면 갑자기 불같은 열이 납니다. 막 몸이 펄펄 끓어오르게 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근육이 다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온몸에 빨간 반점이 번집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 전에 라오스 총리의 아들이 싱가포르에 유학을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뎅기열 모기한테 물린 겁니다. 싱가포르는 의료기술이 뛰어난데도 결국 그 병을 못 고치고 죽었어요. 예, 라오스 총리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저기 찬양대는 임근택 집사님, 예, 우리 부산 사장대에 있죠? 잘생기신 분. 예. 몇 달 전에 미얀마에 사업차 갔다가 이 뎅기열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국에 왔는데도 한국 병원에서 손을 못 대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몸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고 살아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뎅기열처럼 이게 열병이다, 열병. 아주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통증이 오다가 죽는 병, 이 열병. 이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가족들은 뭘 했느냐? 아마 장례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더더욱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열병에 걸리면 죽을 거다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예수, 내가 명하노니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열병은 나갈지어다 했더니 열병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무서운 열병이 도망가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지자 사람들이 찾아왔다 얘기입니다. 해가 지자.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에는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자, 즉 안식일은 언제부터냐 하면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다르지요, 그죠?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니까 해 지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막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 한 명 한 명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날 밤늦게까지 그렇죠?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홍익교회도 치료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치료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지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온갖 병들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삶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병도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병든 사람을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치유기도는 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치유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참 좋다. 기도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보면 병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즉 우리가 병고치는 기도를 치유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치유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치유기도는 산 사람의 전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있으시죠? 내 몸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맛있는 것도 귀찮아요. 좋은 데 가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기도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죠. 마음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슬프면, 내 마음이 우울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모든 것도 다 귀찮아요. 그죠? 우리 몸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일도 회복되어지고 일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왜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치료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뭐 인생의 전인격을 모든 관계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진리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유기도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고 본대로 너희가 일러줘라. 그죠? 본대로 일러주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해라. 그게 뭡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증거지요. 그죠? 이와 같이 치유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매일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매일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병이 낫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옛날에는 놀래서 자랑도 했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자랑도 안 해요. 당연하지. 기도하니까 나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죠?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홍익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고 가족들 중에도 많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홍익교회 모든 성도가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치유사역 자가 되어서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죠?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병 낫도록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가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죠? 엄마들의 그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죠?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마가 떠나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소리를 하고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중요해요. 대적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이 암이 나을 지어다. 라고 명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라, 명령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사랑방 때에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반별 모임 때 기도하고, 남녀 성계 모임 때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회사에서도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여행 가다가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치유기도를 통해서 내는 예수님 명령을 순종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치유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네. 41 앞부분에 보니까, 47 앞부분에, 날이 밝음에 해질 무렵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2절, 죄송합니다. 42절을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혼자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로 말하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 혹은 큐티 시간을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대들고 따지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또 지쳐있는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왜요? 주님은 치료하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이 회복되죠.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분이니까 우리 영혼을 재충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만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잘 모르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거나 매일 큐티하시거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생활에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전날 밤에 밤이 너무 늦어서 미처 다 치료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집이 너무 멀어서 어젯밤에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날이 밝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밤에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밝자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빨리 가셔서 저분 저 사람들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환자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가셔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아픈 사람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동네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애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혹은 지금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벽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이후에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 지금은 치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아셨어요.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밤 늦게까지 너무나 피곤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치료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치료와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치유와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적인 필요보다 사람들의 요구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월 29일 행복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 하나님께서 맡긴 오이코스들을 우리 사랑방 초청잔치에 초대하고 행복한 초대에 초대해야겠습니다. 우친소에 초대해야 됩니다. 이 일은 급하고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도 잘 벌고 성격도 너무나 자상하고 저희들 가정은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지금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이 여자 집사님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출세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오이코스를 초대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미루기가 쉬워요. 그죠? 다음에 하지. 이 미루기가 쉬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늘 낮에 쉴 때 하지, 편할 때 하지, 시간 나면 하지. 이렇게 미루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걸 미루어 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별명이 날만 새면. 예. 따뜻한 낮에는 마음껏 놀던 새가 밤이 되니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새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낮에 집을 지었다가 밤에 좀 편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뭐냐, 잘못했다. 내가 날만 새면 집을 지을게. 이렇게 해서 오돌오돌 떨립니다. 그리고 밤을 다 보내고 다음 낮에 왔습니다. 낮이 밝아지자 집을 짓기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재밌는 거, 좋은 거, 즐거운 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말하면 초조한 아들 새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빨리 집을 지어야지요. 그래, 오후가 되면 집을 지을게. 오후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저녁 되면 집을 지을게. 그리고 집을 못 짓고 놀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또 밤에 되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날만 새면 지을게. 그리고 또 날이 새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또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밤만 되면 또 뭐라 그래요? 날만 새면 지을게. 그러다가 날이 점점 추워져서 어느 날 이 새들 가족이 전부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새를 볼 수가 없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미루기가 쉽고, 기도하는 시간도 미루기가 쉽고, 오이코스를 만나고 초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미루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용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